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애쓰는 자로 느끼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살아갈게 애쓰는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가라는 말이 아니오 오직 애쓰는 자와 같이 비탄 없이 살아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살아나니 나도 살아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애쓰는 자들을 이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사고하다 하거나 뺨을 치실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 거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된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 생명에 내 인생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지구상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가운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특이한 나라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세상 속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특이한 나라가 발생된 것은 이건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속에서 하나하나 진행되어 가지고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들었을 때 세상에서 많은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을 골라내서 부른 것이 아니고 아담이 타락하고 세상이 죄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면서 그 약속 안에 이미 이스라엘이란 그런 나라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삭이란 약속의 자손을 낳게 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또 야곱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만들고 또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형성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는 하나의 수순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특이한 나라다 이러한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국가라 하면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힘이 모아졌을 때 또 커질 때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게 국가라는 그런 나라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띠고 세상에 침투된 세상에 존재한 그런 나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땅에 있게 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들을 단지 천국 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단 말이죠. 단순히 이스라엘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라면은 뭐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너 하면서 뭐 몇 사람 꼬집어가지고 너희들 천국에 올라와 뭐 이러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간 거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거기서 또 한 가족이 나중에 국가로 그렇게 자라게 하시고 또 국가로 자란 그들을 애굽에서 또 끄집어내시고 그것도 그냥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고 모세를 불러다가 애굽의 재앙이 있게 해서 겨우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뭔가 좀 복잡하다 싶은 그런 여러 가지의 단계와 수순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신 그런 모든 목적이 단지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구원시키기 위한 것이냐 분명히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것은 자기들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뭔가 이 땅에다가 알리려고 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 만드셨느냐 이걸 오늘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이걸 알 수가 있고 또 신자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유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시기로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심판을 담고 나오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세상이 참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거짓된 신을 찾아서 섬기는 그런 이 땅의 죄,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란 특별한 민족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 구원에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자기 할 일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릇이다. 어떤 그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담아가지고 이 세상에 드러내야 될 그릇이라는 것. 이걸 그들이 알아야 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면은 이스라엘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구원에 관심 두지 말고 오로지 심판을 보여주는 그런 일에 모든 관심을 둬야 된다. 이게 보통 국가와 다른 점이란 말이죠. 보통 국가는 자기 구원이 모든 관심입니다. 나라가 부강이 되고 나라가 커지는 이게 모든 국가의 관심거리예요. 근데 이스라엘 이 국가의 관심거리는 내 나라가 부강이 되고 내 나라 커지는 여기에 관심을 두고 이미 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은 네가 커지는 거 관심 두지 말아라는 거죠. 너는 오직 심판을 담아가지고 이 땅에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모습이 드러난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리고 만약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의 마지막도 세상과 똑같이 멸망받고야 말 것이다는 이런 것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뭔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세상과 특이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결국에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세상 죄를 보여주는 그런 삶이 돼야 되고 죄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참으로 특이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들마저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 버렸을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한 나라를 지금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른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그런 그릇의 모습이 아닐 때 너희들은 나한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죠. 너희를 불렀다면 너희가 할 일은 이 땅의 죄를 드러내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근거를 만드는 것인데 왜 나한테 부름받은 너희들마저도 세상과 짝짝꿍 돼가지고 똑같은 그런 길을 가느냐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이 이스라엘 앞에만 딱 서고 나면은 세상이 어떤 죄 속에 살아가느냐는 것, 이것이 낱낱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할 일은 간단한 거예요. 죄를 보여주는 삶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 삶입니다. 죄를 보여주는 삶. 다른 모든 나라가 신을 찾고 신을 숨기지만은 제대로 신을 숨기질 않지 않습니까? 다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너희들이 숨기는 신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희를 찾는 신은 너희들을 위해서 찾는 우상이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내 구원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너희들 신은 몽땅 가짜다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에서 제대로 순종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잘라버리죠. 그들을 멸망시키고 참된 이스라엘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 참된 이스라엘 모습을 예수의 십자가 피 흘리심 그걸 통해서 보이심으로써 이제는 예수의 피를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새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의 교회가 옛날 이스라엘이에요. 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 모이는 교회가 진짜 이스라엘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뭐 중동인 이스라엘은 성경이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성경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지금의 이스라엘과 연관시켜 보는데 지금 그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지금의 이스라엘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예수의 피를 중심으로 모인 교회, 그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들이 교회가 뭐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루어진 교회 아닙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세상의 많은 집단 속에 특별히 골라는 그런 집단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모아놓은 그런 걸 가지고 교회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도 아주 특이한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이한 단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특이한 일을 하도록 불름받은 모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에는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특이한 그러한 일을 부여받은 자들이다. 뭔가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특이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교회로 불렀다.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은 옛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이 땅의 죄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있다면 지금의 교회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보여주는 그런 삶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의 교회가 거짓된 신을 섬기는 사람을 향해서 그건 거짓된 신이다, 그건 멸망의 길이다, 이걸 알릴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뭐 불교나 다른 종교를 향해서 예수 믿으라 이렇게 외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처럼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잘못된 하나님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걸 보이라는 거예요. 그걸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가요, 교회의 할 일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교회가 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도를 전하는 거거든요. 도를 전한다, 도를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전하라 이런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인식하는 게 전도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을 믿도록 해서 교회 끌어나오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지금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전도받을 필요가 없어져 버립니다. 전도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십자가 도회리에 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똑같아요. 저희도 말했지만 설교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도를 전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것은 전도받기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삶 거기에 지적받고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의 피를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다시 나가기 위해서 전도받으려고 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 교회 안에서 전도가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피가 전해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 설교하는 것도 전도이고 여러분이 가정의 직장에서 예수님 마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것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십자가 정신, 다시 말해서 도를 전한다, 이런 도를 전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전도받을 필요가 없다 이래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믿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것은요 성령이 하실 일이고 주님이 하실 일이지 그 일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우리는 단지 도를 전할 뿐이고 누군가를 믿게 해가 천국 가게 하는 건 성령이 할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믿게 하겠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나는 있는 자리에 도를 전하겠다. 도를 전하는 건 십자가를 드러내고 죄가 뭔가를 내가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겠다. 바로 이것이 전도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없으면은 그 사람 아무리 도를 전한다 할지라도 말로 예수를 믿어 할지라도 지금 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천국에 나가는 것이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 사랑하는 이 길밖에 없다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천국 가는 길은 누구나 뻔히 아는 거니까 그건 말할 필요가 없고 이제 우리들은 뭔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 된다 자꾸 이런 생각만 한단 말이죠.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천국 가는 길에 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러와가지고 하나님 모으게 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도 니를 사랑했지, 주를 사랑하지 않고도 자기를 사랑했지, 그게 천국 가는 길이 아니야, 이걸 전하기 위해서 지금 내 실체를 깨닫게 하고, 아 이게 내가 지금 멸망하는 그런 길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주를 바라보게 하는 거, 이게 교회가 할 일이고 도를 전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자꾸 아 그런 것은 다 알고 있고 그건 기본이고 그건 말 안 해도 되고 남는 것은 이제 교회를 키우는 거다, 자꾸 이렇게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부터 생명의 길이 어떤 것인가 이걸 알려주는 거, 이 일에 소홀히 하면 굉장히 참 곤란합니다. 그건 교회라고 말하면 굉장히 곤란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 이걸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교회란 뭐 지속되는 것이에요. 우리야 뭐 십자가만 세워놓고 사람 모임이는 그걸 얼마나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교회로 봐줄지 그게 참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가 은속교회 모여가지고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은속교회를 교회라고 봐줄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볼 때에 은속교회가 참된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다른 데 눈 안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다면야 우린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의 기뻐한 조건이기 때문에. 뭐, 아이고 우리 교회는 예배당도 없고 전세다, 이것 가지고 기죽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전세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교회에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전세 싫어하고 뭐 그쵸 예배당 좋아합니까? 난 다른 교회 수백 명인데 우리 교회 몇십 명밖에 안 된다, 이것 가지고 기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대사람 모인 곳이라도 내일은 모이면 내가 함께할 때 내일은 모이면 주님이 함께하면 되는 것이지 숫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중점으로 돼야 될 것이 뭐냐면은 과연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모이느냐는 것, 주님 볼 때 어떤 교회, 이게 중점된 것이지 우리가 모여가지고 몇 명 되었냐, 우리가 앞으로 계획이 뭐냐 이런 데 있어서는 관심을 돋버리면은 자동적으로 예수의 모습이 희미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이런 생각을 떠나서 이 은속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있느냐 하는 거, 항상 여기에만 모든 관심을 둬야 돼요. 또 은속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질 때에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야 한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때문에 모인다, 주님이 좋아서 모인다, 그렇다면 그걸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 사랑 그 하나만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는 거, 그것만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교회 같은 교회 모습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라는 것, 항상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요 참 헛된 수고를 많이 하면서 주를 섬긴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제가 볼 땐 진짜 헛된 수고인데, 남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가는데 도움되는 것도 아닌 그런 수고들인데 그걸 가지고 내세우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 굉장히 많아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집어넣어가지고 구원과 가까이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참된 교회, 참된 목자가 누구냐면은 천국으로 가는 길만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 그런 목자, 그게 진짜 참된 교회고 참된 목자라 그 말입니다. 오직 천국 가는 그 하나의 길, 유일한 길, 그것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거란 말이죠. 지난 시간에 사탄의 일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단은 자기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의로 가장을 해가지고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항상 의로운 모습 가지고 교회에 침투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가 속게 만듭니다. 착하게 보이고 믿음이 있게 보이고 의롭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이 그 속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에 그만 빠져들어간단 말이죠.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 때문에 사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어리석은 줄 알지만은 나도 좀 자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예요. 진짜 자랑한다는 게 어리석은 일인지 알지만 나도 좀 자랑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나도 너희가 원하는 그런 외적인 조건 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기 위해서 사도바를 비인설물로 여기는 그런 육적인 조건을 할 수 없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진짜 참지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뭐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사도가 아니라 욕하고 무시하고 오해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것이 아니고 그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지혜 있다 믿음 있다 그리하면서도 거짓된 사도를 용납하는 것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참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걸 용납한다는 거예요. 뭔가 위적인 조건이 좋다 해가지고 당장 예수의 종으로 인정을 받아들이는 것 이걸 바울이 나무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러한 지적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한 지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좀 크다는 교회들이요 목사를 청빙할 때 어떤 식으로 청빙한지 압니까? 그 목사의 전하는 말씀이 과연 복음이냐 이걸 안 봅니다. 그건 절대 안 봐요. 그건 안 보고 교회가 되게 보는 것이 출신 신학교가 어떤 신학교냐 유학을 갔다 왔느냐 학위는 박사를 따느냐 학사를 땄느냐 이런 것을 보고 따져가지고 목사들을 받아준단 말입니다. 성경을 왜 안 보냐면은 목사니까 성경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뻔히 알 거니 그건 안 보고 덮어버리고 다음에는 외적인 조건 유학 갔다 왔나 어느 학교 나왔나 어디로 갔다 왔나 이런 걸 본단 말이죠. 더구나 큰 교회일수록 목사를 함부로 안 받으래요. 큰 교회에 걸맞은 목사를 골라내는 것입니다. 교당에서 유명한 사람, 박사학위 있고 뭔가 실력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목사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은 거짓 목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책망하냐면은 그 거짓 목사를 받아들이고 있는 교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교인을 책망한단 말이죠. 19절 입주를 보면은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이런 얘기합니다. 거짓 사도가 교인들을 갖다가 종으로 부리고 그들을 군림하고 그들을 치고 욕하고 그리해도 좋다면서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뭐 설마 이렇게 하겠나 싶지만은 지금 부흥사들요 욕하는 부흥사 참 많습니다. 역쟁이 부흥사. 근데 교인들이 이상한 게 그 부흥사 욕을 해주면 또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왜? 거룩한 목사한테 욕했다고.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거짓 사도를 용납하는 것이 용납하는 그 교회를 지금 책망한단 말입니다. 거짓 사도를 용납하는 것이 왜 책망을 받아야 될 그런 일이라면은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참 순수하게 말씀만 사모하고 복음만 증거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면은 복음이 아닌 것이 교회로 들어오는 걸 막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모여진 교회고 참된 복음만으로 모여진 그런 교회인데 잘못된 복음인들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거부를 해야 돼요. 우리는 안 받는다 잘라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거짓된 사도를 그만큼 가르침을 묵인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 지금 바울이 나무란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왜 거짓된 사도의 잘못된 가르침을 용납하냐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흐르게 하는 것인데 왜 그걸 받으려냐. 그건 너희가 교회가 왜 중요한가 이걸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잘못 가르치면요 그 결과는 목사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가르침 받은 교인들까지도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들어버려요. 교인들까지도 생명이 아닌 길로 끌고 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목사가 뭔가를 가르칠 때는 아주 신경을 써가지고 관심을 곤두세워가지고 말을 해도 해야 한다 그 말이죠. 저는 설교할 때 습성이요 원고를 싹 적습니다. 여러분 주부에는 그러고 지금 제 원고하고 내용이 다르지만은 그건 제가 쉽게 하려고 그냥 풀어, 대강 풀어 쓰거든요. 그, 설교를 갖다가 주보에 줬고 또 이렇게 일일이 싹 쳐가지고 여기 오면은 여러분이랑 말과 다 치는 거야. 그 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행여 설교할 때 원고가 없으면은 말이 헛나올까 봐서 뭔가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다가 누군가 향해 상처 주는 말이 튀어나올까 봐서 일부러 적어버립니다. 적으면서 말을 검토해가지고 아 이런 말은 좀 하면 안 되겠다. 왜? 상처받을 누군가 있기 때문에 빼야 되겠다. 아 이런 말은 뭔가 좀 복음에서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얘기다. 수정하고 수정하면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해버리고 뭔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르침이라는 게 전제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온 교회에 이 가르침이 전파가 됐고 영향을 줘버린단 말이죠. 잘못된 생명길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목사는 내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목사의 자세예요. 그만 한 주일 설교 끝내가지고 때와서 그만 또 지나가면 한 달 지나 봉급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목사는 그 목사 아닙니다. 제가 근데 요즘에 참 그 답답한 것이 뭐냐면은 목사들이 일이 너무 많아요. 교인들이 불러내지 뭐 어디 가자카지 뭐 일이 너무 많은 그 일이 많은 게 문제 아니고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성경 공부할까 그게 참 의문입니다. 저는 저리 바빠가지고 언제 성경 공부할까 그게 뭐냐 아마 성경 기본으로 하겠지. 결국에는 막 기본으로 설교하고 나머지는 자기 재능과 기술을 기부해가지고 교회를 키우는 거 이게 요즘에 목사들의 거의 목적입니다. 그게 목표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죽을 때까지 봐도 모르는 게 성경 아니겠나. 그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실력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 거짓 목사라고 하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는 것은 그게 자기를 살리는 길이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거짓 목사를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목사의 잘못된 가르침 용납한다는 건 나를 죽이는 길로 끌고 가는 내가 될수록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 사도 바울이 이게 예짐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겁니다. 굉장히 나무라고 있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나무라는 거 우리가 그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목사만 지옥 간다면 그게 뭐 무슨 문제겠습니까? 근데 그 가르침 받는 자들까지도 함께 멸망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조심하면서 저게 과연 진리인가 진리 아닌가 항상 거기에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간단 말이죠. 교인에게요 목사가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면은 그 목사를 용납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면은 꼭 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교인이 목사를 갖다가 나무라고 목사를 쫓아내겠습니까?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지금 다른 교인들이 다 그 목사를 좋아하는데 인기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말해봐야 안 됩니다. 또 이런 말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목사가 무슨 소리 한다 할지라도 나만 바르게 살면 될 게 아닙니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설교를 들어도 그만 나 혼자 속으로 아 저건 잘못했다 나 저건 용납 안 한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내가 아마 된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무리 내가 진리에 대해서 바른 생각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목사 말이 잘못된 거 이걸 내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목사의 잘못된 걸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지를 못한다면은 결국 그 사람은 내 살기 위해서 입 다물어버린 그런 결과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왜? 목사한테 함부로 말하면은 찍히고 찍히면 결국 나한테 유리하지 못하니까는 내 살기 위해서 입을 다물어버린 거예요. 그런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나 혼자 복음 알고 말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은 복음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자리에서 그 복음을 드러내가지고 복음 아닌 걸 심판하라는 거. 이게 복음에 여러분께 집어넣어진 그런 목적입니다. 근데 내 살기 복음에 입을 다물어버린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한테 복음을 알게 한 그런 의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곤란한 것이 전도사입니다. 교인이 하면 목사가 뭐랄까 나가버리면 되지만은 이 전도사는 밥줄이거든요. 왜 목사가 잘못했다 말을 못합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 전도사님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참 곤란해하죠. 뭐 우리 전도사님은 그런 격도 없겠지만은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하지만요 아무리 내가 바른 생각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걸 잘못이라 말하지를 못한다면은 결국에는 복음보다도 내가 나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그런 증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 목사 같아할 때 교회는 절대 그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왜? 교회가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거짓된 것으로 말하지 못한다면 그건 내가 복음보다도 나를 더 소중히 여긴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닌 것을 아니라 분명히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그 정신이 살아있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이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이 없다면 여러분 뭘 해도 전도 안 하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니라 하겠다. 설사 그 말 때문에 내가 도울 만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다. 이런 정신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정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 그분이 자기가 이런 말 하면 도울 만할 건 몰라 그런 말 했습니까? 뻔히 알면서도 복음을 그대로 전했어요. 아, 설교했단 말입니다. 돌마가 죽은 것은 하나하신 일이고 스데반 집사가 할 일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결과 어떻게 오든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고 단지 우리가 할 일은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드러내고 아닌 건 아니라 말하는 거. 그게 진짜 복음의 정신 가지고 십자가로 따라가는 그런 신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2주 후에 또 모임이 하나 있는데 어떤 모임이냐면 우리 모임하고 우리 교단의 서부노회라고 있습니다. 그 서부노회에 독서토론회가 독서회가 있습니다. 그 모임하고 제가 한번 만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어느 게 진짜 성경 가까운가 한번 토론해보자. 하도 우리 보고 이단이단 해서 한번 답답해가지고 제가 그런 그 제의를 했어요. 또 거기 독서회 회장이 마침 또 제 처남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안을 내가지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만나기로 해가지고 우리 모임회가 그런 얘기 하니까 몇몇 분이 이런 걱정을 해요. 우리가 지금 이런저런 뭔가 안 좋은 듣고 있는데 괜히 만나가지고 말하다가 또 괜히 어떤 빌미를 줘가지고 어떤 더 큰 꼬투리 잡히 어떡하느냐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 제가 답답해가지고 뭐 왜 그런 생각까지 합니까? 우리가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요. 복음 전하고 그 결과야 우리가 쫓겨나든 돌을 맞든 그건 하나의 문제지 왜 그것을 우리가 합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맞다 그 말 없으면 그 말이 맞다 하면서 결국 가자 그래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런 말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이런 반응이 올 거다 이거 생각해버리면 할 말을 못 해버립니다. 아닌 걸 아니라 말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결과는 하나님께 사실 문제입니다. 스데반이 돌맞아 죽은 결과도 하나님 문제라 그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 전하는 겁니다. 내 식구든 남의 식구든지 간에 다른 복음 보여줄 때 그건 아닙니다. 이게 진짜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아는 자가 할 일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건 상대방 공격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적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복음만 말이라는 것이에요. 복음만 말해라. 왜? 그게 우리 할 일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복음만 말해야 돼요. 이 길로 가면은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 구원의 길만 제시하고 그 길만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말해야 됩니다. 윤현부 찬송에 돈으로도 못 가요. 뭐 또 지식으로 뭐 그런 나라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 뭐 지식으로 못 가는 나라. 그게 천국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돈 아닙니다. 지식 아닙니다. 힘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 주의 피. 이게 우리를 생명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 말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비록 그 앞에 갑부인 제 장로님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교회는 다른 복음, 다른 길은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나간 데서 걸림돌 되는 거, 하나하나 잘라내는 거, 이것이 바로 교인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목자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은속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복음 아닌 것을 가르치는 거짓 목자는 절대로 용납하면 안 돼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저한테 잘못된 게 있으면 우선 잘못된 겁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내 교회로 여기지 말고 예수의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교회로 자꾸 내 교회 생각하니까는 교회가 나가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할 말도 못한 게 아닙니까? 이 목사가요 교회를 내게 생각해버리면은 교회 나가는 게 그게 겁이 나가지고 할 말을 못해요. 근데 이 교회를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에게 생각해버리면은 교회 나가든 말든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오직 복음은 드러내야 될 게 아닙니까? 잘못된 건 잘못이라 말을 해야 되고 지적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왜? 그게 교회를 살리는 길이니까. 그게 진짜 참된 목자입니다. 지금 제가 참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뭐 주님이 참된 목자고 주님 정신 따라가는 그게 바로 목자기를 타고 있는 신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할 일은 오직 주님의 피의 정신 그것만 지키려고 애를 쓰세요. 그게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예수의 피의 마음과 어긋나는 것을 잘라내셔야 됩니다. 용납하지를 말해야 돼요. 그런 정신만 살아갈 때 그게 여러분들이 바로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석교회는 오직 예수의 피만 생명으로 여기고 복음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그런 목자는 앞으로도 절대로 용납하지 맙시다.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렇게 모입시다. 왜?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주의 피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를 지키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시고 예수의 피만 여러분 마음에 가득 담아둔 채 살아가면서 피의 정신을 가리는 그런 이 땅의 가르침, 그것을 용납하지 말고 잘라내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정말 나를 살리는 그런 교회로 모이는 은석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를 돌아볼 때에 거짓된 것이 너무나 많이 난무하고 있는데 참으로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말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보다도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잘못된 걸 드러내지 못하고 제일 연약함을 주님 책망하시고 오직 주님의 정신, 그 피의 정신만 우리 마음 가득히 살아있어서 잘못된 걸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걸 잘라내면서 순수한 복음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하고 용기 있는 그런 제 신자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